오늘 화해의 복음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더러 다른 교회에 헌신 예배에 부름을 받는 기회가 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제일 많이 갔던 것 같고요. 또 성가대 헌신 예배도 간 적이 있고요.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헌신 예배, 또 학생회, 최근에는 비전위원회라는 그런 헌신 예배도 드려봤습니다. 참 생소한 위원회여서 비전위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를 알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헌신 예배 설교를 할 때에 그때 모여서 헌신을 다짐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알아야 적절한 말씀을 찾을 것이고 또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분들이 헌신해야 되는 내용을 격려하고 또 힘을 말씀해서 찾도록 해드릴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참 교사, 성가대, 또 전도자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다양한 헌신 예배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못해보고 안 해본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헌신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명칭의 헌신 예배는 없었더라고요. 또 그런 위원회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명료하게 헌신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 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묶어서 그 다음 절 20절에는 우리가 바로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그리고 그런 말씀을 위탁받은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홍보 대사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또 이것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보기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바로 이 고린도서의 핵심이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분인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화목함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갈등과 긴장이 많았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버금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풍부한 그런 그 재정이 있는 항구 도시였고요. 또 많은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문화가 아우러지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또 많은 인종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교도 있고 또 다양한 사상이 충돌하는 그런 글자 그대로 다원적인 도시였습니다. 번영과 많은 이방 종교들이 번영하다가 보니까 방탕하고 사치함도 극에 이르렀다는 여러 가지 기록도 있습니다.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방탕하다라는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소하지 않은 신모양이네요.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관습과 종교가 뒤섞이면 권위나 질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이 약하기 쉽습니다. 또 이렇게 부유하다가 보니까 교만하고 그리고 시 전체가 매우 자유분방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또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인종적, 사상적, 종교적 갈등과 분쟁이 두드러진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꼭 사회에서 보는 모든 것들의 거울에 비친 이미지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넉넉한 사람들이 있어서 따로 모여서 성찬을 자기들끼리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통탄을 했던 거죠. 집에서 따로 먹어라. 교회 와서 그렇게 정말 어려움을 끼치지 않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서 우상의 제물쯤은 내가 먹어도 괜찮다고 과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소심해서 그것이 정말 걸림이 되고 육체에 질병이 되기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6장에는 성도들끼리 다툼이 벌어져서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에 대한 한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4장에는 성찬의 문제, 직분의 문제, 여성, 남성의 문제, 그리고 방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충만한 은사들이 서로가 제의를 하고 싸우는 문제, 사도 바울이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그 유명한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리고 사랑을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으며 투기하지 않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결국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오죽하면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리적인 갈등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 유명한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 말짱 다 헌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애절한 교리 설명까지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고린도서가 교회 문제의 백화점이다 그랬습니다. 저도 최근에 교회들을 돕는 이제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좀 다시 심각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지금 하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했고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역시 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1장, 2장, 우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긴장입니다. 초대교회는 일단 베드로를 중심해서 야고보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요. 그들에게서 복음이 이제 유대의 국경을 넘어서 헬라 사회로 번지면서 온갖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 사이의 갈등은 사도행전에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에는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그리고 게바파가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권 쟁탈전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식상한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네파가 아마 그보다 더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삼일 교회 같은 대형 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누가 누군지 아마 뻔히 다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A라는 형제는 개바파, 나는 바울파, 그리고 저 C 자매는 예, 그리스도파, 그래서 난 싫어. 뭐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모였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짐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쟁은 정말 교회를 근간에서 흔드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도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이제 확장이 되면 국가와 사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교회를 소위 개척을 했고요. 18개월까지 걸리는 동안 아마 가장 긴 시간을 이 전도여행 중에 한 교회에 투자를 했던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편이 넘는 이 선교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고린도서가 제일 길지 않습니까? 로마서 제국의 수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보다 더 훨씬 깁니다. 이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가장 많이 걱정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떨어져 떠나와 있으면서도 늘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수시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도 지금 전해지지 않는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더라면 아마 세 편 이상의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는 특별히 후서에 자기 자신을 향한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 아픈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어. 그는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 저도 대학에서 한 30년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것이 저를 신뢰하지 않아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는 학생은 참 미워요. 근데 그보다 더 미운 놈은 스마트폰을 자꾸만 뒤져가면서 내가 맞나 틀리나 이거 찾아내는. 정말 밉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사도 바울도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을 몸소 겪어가면서 마음이 아팠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 화목의 홍보대사라 하는 말씀을 그 고린도 교인에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지금 눈앞에 문제가 뭐 거의 절망적이지 않은 거예요. 뭐 이 고린도서를 연구한 사람이 10개의 문제를 꼽았는데 그 10개가 아니라 한 가지 문제만 있어도 오늘날도 교회가 성하지 못할 그런 수많은 교리적이고 그 안에 인간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근친상간의 문제까지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이 화목해 하는 메시지인 복음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홍보대사로 들고 나가서 고린도에 전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화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화목해서 그냥 교회가 알콩달콩 재미있게 잘 되어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 죄인 되었던 세상을 화목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위탁하셔서 그 화목하게 하는 복음 메시지를 우리들이 맡았고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느닷없이 이 어려운 교회에 쓴 편지에 적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17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또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아프고 어렵고 깨어지고 이지러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느닷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전 것이 다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인으로 만드시고 새롭게 만드신 그 사람에게 상표를 새로 붙이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들에게 붙이셨다는 거예요. 소위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섬기도록 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말, 뭐 우리들이 더 친숙한 현대적 표현은 화해인데요. 이 화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화해만 해도 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 정작 헬라어 원어는 굉장히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타라소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그 뒤에 있는 그 알라소라는 말에다가 강조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앞에 확실하게라는 접두사인 카타를 붙인 말입니다. 그 뒤에 알라소는 뭐냐면 변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는 말, 화해라는 말의 원래 의도가 뭐냐면 뭘 예전과 다른 새로운 것으로 확 변하게 하는데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소위 불가역적으로 옛날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킨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고요. 그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인 우리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해와 변화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해 아래 새것이 없다. 이게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는 새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나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새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는 새로운 힘이 있고 그 새로운 힘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이라 화해라. 첫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심판주가 되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분과 화목하고 화해되어서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그것을 넘어 영생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화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랑과 사랑뿐만이 아니라 깨어지고 이지러진 이 세상의 만물들과 화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화해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직분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아마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개인이 자기 자신이 체험한 바 있습니다. 자기는 글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처형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화해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쓰고 있을 때 결국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와 화해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현실적이고 실존적이고 중요한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역이 무엇인지를 그 속에서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결국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고 일부러 남겨두었던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늘과 화목하라. 맨 끝에 먼저 너희는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왜? 그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일이 가능하니까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진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교회 주보를 들여다보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제목이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라는 정말 저 마음에도 와 닿았어요. 우리가 정말 이제 뭐 제주 선교, 동해 선교를 비롯해서 영동 선교를 비롯해서 이제 나아갈 텐데요. 결국엔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이 화목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우리 자신의 화해, 이 세상에 깨어지고 이지러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그 구원의 화목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손을 뻗쳐야 하는데 이것을 저는 화해의 복음이라 그렇게 바꿔 본 것입니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18장 19절에 네 번이나 나오는 이 화목의 단어에서 취해본 말이고요. 사실 사도 바울이 열 서너 편의 이 선교 서신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이곳에서 복음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딱 다른 것은요, 로마서에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정말 같이 은혜 받고 있지 않았어 하는 말씀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화해의 복음이라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2022년 6월 5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이 깨어져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분쟁과 아픔이 계속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일이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했는데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보아도 그에 못지않게 화목이 화해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제가 한 5, 6개월 전에 읽은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쓴 글인데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적 광장에 가보면 한쪽에서는 아직도 6.25 사변에 참전 중이고 군복을 입고요. 그 반대쪽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지금 80년대에 하던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한국 사회의 갈등과 긴장의 어떤 표상이 되고 있다. 그분이 그 다음에 그렇게 썼어요. 전쟁은 이미 70년 전에 끝났고 독재자는 40년 또는 뭐 20, 30년 전에 없어졌다. 좀 누가 좀 얘기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다 어떤 면에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가 아픔을 극복해야 미래가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누군가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썼어요. 저희 3.1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글귀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공적 광장에서 거리로도 지리적으로 멀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어떤 기구원과 한국 교회가 사회에 비치는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조사하고 그걸 신문에다 공표했다가 굉장히 야단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프로그램에다 돌려서 이미지 중에 키워드 중에 부각되는 키워드를 이렇게 보니까 개신교라는 그 말에 가장 가깝게 오는 30개의 단어 중에 가장 가깝게 오는 단어가 뭐 배타적이었습니다. 예. 불교는 포용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그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교회를 배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해의 사신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참 대단한 교회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이 고린도서에는 그와 같이 문제가 많고 어려움 가득한 교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해시킨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2000년 이상 세상에 전하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 서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것이 되었도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바로 화해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 하는 비전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새삼스럽게 주목받았던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 역병이 한 두세 차례 로마 사회를 휩쓸고 가면서 한 역병은 로마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역병 속에 기독교가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발하게 전해져 와가고 결국에는 로마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중요한 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통계적인 수치로 증명해 보려고 했던 책이에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책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교회가 이방 사회보다 생존율이 월등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월등히 높은 데는 두 가지를 꼽았어요. 첫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의 소망, 두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아주 물이라도 주고 돌보기만 하는 기본적인 사랑만 베풀어도 생존율이 높아져 가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죽어가는 이방 사람들과 이교도 신자들까지 모아서 돌보는 일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생존율이 눈에 보이게 높은 그런 것이 영생의 믿음을 가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만큼이나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고 저는 2022년 6월을 지나가면서 우리 삼일교회가 정말 이제 용산구가 대한민국의 정치와 모든 것을 중심지가 되어 갈 텐데 정말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붙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이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칠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부르는 찬송이지만 우리가 뜻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서
사랑하는 3.1의 자매님들, 형제님들, 이 시대가 우리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화해의 화목의 직분을 가진 사랑 넘치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귀한 화해의 은총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2년 6월 5일에는 우리가 그 화해의 귀한 복음을 맡은 직분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짧은 시간 정말 우리에게 그 직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직분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대사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30초 먼저 기도하고 축복의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총의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화해의 직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